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가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가들의 모험과 도전 그리고 성공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 김정호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성공한 전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이야기 좀.
반만 했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 예. 이야기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이분이 현대건설 사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태국 공사 현장에 왔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네.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됐다. 요걸로 되게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장의 자리에는 언제 올라가게 되나요?
35살 때 사장이 되거든요.
굉장히 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는데
예.
그게 1978년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절이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1975년 6년 그 무렵부터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중동에 가 가지고 이제 돈을 그야말로 이 푸대자루로 벌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시작한 데가 현대건설이에요.
네.
거기 가가지고 주베일 산업 항구라고 하는 거대한 항구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네네.
예 그러면서 아 한국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 이 중동 나라들에게 줄 수 있었고
네네.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걸 처음 시작했는데 다른 건설 업체들도 이제 다 중동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현대그룹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주영이 이제 회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
창업자였고 그 동생인 정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네.
현대그룹 안에서
예예.
그 정인영은 정주영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정인영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해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이제 정인영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겁니다.
오.
정주영과 정인영이.
어떤 일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아,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주베일 산업 항구라고 하는 것을 수주하는데 그 일을 따는데 너무 싼 값에 땄다. 그 동생이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네네.
근데 정주영 회장은 이제 그걸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내죠, 그것을.
예예.
근데 정인영은 형의 일하는 방식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과감하긴 합니다.
예.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죠.
예.
근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했고 둘이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아무튼 맞아 박자가, 떨어졌군요.
예, 박자가 잘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인영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요. 회사를 분리해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라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예.
큰 회사였어요. 큰 기업 집단이에요. 한라그룹도.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꾸려가지고 분리를 해요. 그러는데 이제 정인영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거든요.
네네.
정주영은 현대건설 회장이었고. 그때 이명박이 부사장이었어요. 현대건설에. 그러니까 정인영 사장이 나가면서 이명박 부사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 거죠.
35세 나이에.
35살에.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78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대건설에게 공사 수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현대에
정확히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뇌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잘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은 공사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디 가서 일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이 사장이 된 것이고 이명박 씨가 그래서 어디 일거리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이라크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라크가 그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네, 네.
근데 이 사담 후세인은 김일성을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네, 네.
그 이라크의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스탈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김일성을 존경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던 나라였는데 이명박 사장이 그 나라를 본 거예요. 저기가
그 이게
예, 저기가 그러니까 뭐 블루오션이다. 이게 허허벌판이다. 저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그 경제 건설을 이제 치열하게 할 텐데 많이 할 텐데 그걸 우리가 따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사장이 나서나요?
이명박 사장이 거의 그야말로 변장 수준으로 이라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긴 사회주의 국가고 북한하고 국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남한은 이거는 이게 친미 국가고 이거는 괴뢰 정권이고 뭐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도 없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후세인을 만나게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이제 거기서 이제 금지된 그 공백을
네.
이라크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메우게 됩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럼 뛰어들어서 그걸 네. 따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라크에서요. 이라크에서요. 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 공사를 많이 거기서 뭐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많은 공사들을 따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도 뭐 별로 그러니까 그 이라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을 하는 거죠.
북한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건설을 다 했는데
네.
돈을 왜 못 받게 되나요?
그게 후세인의 무슨 그 계략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후세인이 이란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후세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유태인이고 이란인이고 파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요. 이제 후세인이. 그러니까 전쟁통이 되니까 또 돈을 못 받고 그러다가 또 뭐 이제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또 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못 받고.
그러면 이명박 사장이 했던 그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이명박 사장에게는 상당히 치명타였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결과가 어땠나요?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사장은 이라크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게 현대건설의 거의 이제 주력 공사처럼 돼 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1992년인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은 그 이라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명박 사장 회사를 나왔단 말씀이시죠?
터지기 전은 아니고 터진 다음인데
네.
어쨌든 돈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후로도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예.
현대건설이 2000년대에 가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거든요.
예예.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라크 공사 대금 미수금 문제가
네.
왜냐하면 금액이 뭐 워낙 컸으니까 그게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정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뭐 어쨌든 이명박 사장은 자기는 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당시에 나의 선택은 최선이었다.
예, 최선이었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어디 가서 공사를 딸 건데.
그러게요.
예, 그런 입장이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박 이분이 사장까지 오르고 네. 그다음에 드라마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름을 알린 다음에
네.
그럼 현대를 돌연 나온 건데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그 사장은 어떤 행보를 하게 되죠?
이제 그다음에는 그 당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여당.
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그 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되죠.
네네.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현대를 나가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는 정주영 회장이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정주영 회장이 1991년 말에 1991년 말에 자기 당을 만들잖아요. 통일국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거기 야당을 또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독창 아주 매우 그 독창적인 당을 만들었고
네.
이분은 뭐 심지어 이런 공약까지 공산당 허용하겠다 뭐 그러고 아파트 반값으로 주겠다 막 뭐 이러고 이제 그런 공약을 막 내세우고 통일하겠다 뭐 네, 그런 것도 네, 네.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잖아요. 그 정치를 시작하는데 이명박 사장이 1988년에 현대건설의 회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1988년에 현대건설의 회장이 되고 국민적인 스타인 거죠.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이라크에서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스타가 된 건가요?
뭐 그런 셈이기도 해요. 뭐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유명해졌으니까 이 사람이.
네네.
그리고 사장이 되고 나서 했던 가장 큰 일이 이라크에서 그 적성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따낸 것이었으니까
네네.
그건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네. 그리고 본인이 있는 동안은 그것을 뛰어먹힌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예.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외상공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국민적인 스타가 됐는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파트너는 이명박 회장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같이 정치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 건설에서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쪽으로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명박 당시 회장의 입장에서는 재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다고 해요. 본인 말로는.
예, 예. 네.
재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냥 계속 기업만 해야지.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정치인들한테요?
뭐, 예,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 주고 뭐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에이, 그럴 건 내가 그럴 거면 내가 정치를 하지. 무슨 정치를 젖다우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회장 보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명박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죠.
네.
거기다가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대그룹이 그러니까 정주영이 정치로 나가게 되면서 그 아들들이 이제 현대건설의 현대그룹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정몽구라든가 정몽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 기업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명박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하고 사위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네.
네.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은 세대인데 아들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돼 버리는 것이죠, 이제.
네.
그래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현대 그룹을 나오게 되는데 그 이명박을 그러니까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김영삼 씨가 이제 이명박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정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국회의원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고.
네.
그래서 서울시장, 그때 내걸었던 공약이 청계천 이제 청계천 다리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복원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청계천을.
청계천을 그야말로 개울로.
네네.
네. 천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건 훌륭하게 해냈죠.
그러니까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을 네. 했을 때의 어떤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청계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청계천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성공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명박 당시 시장이 시작했던 것이 버스 전용 차선.
네네.
네, 그거였는데 저는 거기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건데.
예, 그렇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아주 세계 어느 도시에 가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버스 이 체제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네. 네.
다시 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평사원의 신화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명박 씨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
이분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회사인 것처럼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자기 걸 안 챙긴다는 겁니다.
자기 걸 안
챙긴다. 자기 거를 잘 안 챙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 1조 원을 벌어줬는데
예.
그러면 보통 다 욕심이 나잖아요. 내가 한 7, 8천은 가지고 가야지.
아유, 성과급으로라도 좀 받아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돈만 원칙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월급만.
예.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고들 뭐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밝혀지거나 그런 적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냐고요?
예, 예.
그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샐러리맨으로 성공을 하려면
네,
끝까지
네.
올라가려면 그 회사의 주인, 오너라고 하는 사람의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당신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일하는 것만 좋아요.
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오너가 믿고 맡기니까.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아, 저 친구 능력은 있는데 저거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 대부분 성공을 못하죠.
그렇군요. 네. 전문 경영인이 가져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난 당신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난 당신 재산을 늘려는 주겠지만
예.
나는 당신 재산에 대해서 욕심은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전문 경영인으로?
네.
그 전문 경영인은 그러면 무엇을 얻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 사람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도 굉장한 부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월급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회사에다가 1조 원을 벌어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겠어요? 최소한 100억은 주지 않겠어요? 1%?
아, 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성공한 전문 경영인 중에서 신화로도 일컬어지는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